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대화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군 2호기 안에서 가진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이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 공세는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도 모른다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위한 준비가 언제 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외교적 과정의 시작인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참석한 한정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 중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한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했고 이 기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을 만나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정 상무위원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내전 사태가 이란 진영 대 반이란 진영 간 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지난 1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이란 목표물 4곳을 포함해 12곳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시리아의 대공무기 공격으로 추락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자국 영공에 진입한 이란 무인기를 격추하고 시리아와 이란 시설물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시리아는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 정부는 무인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침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 하이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조성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평화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상 체결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도 정착촌 건설은 평화 조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로힝야족 학살에 연관된 미얀마 보안군 10명을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처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슬람 소수파인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라카인주 인디 마을에서 로힝야족 10명이 미얀마군과 불교도들에 의해 살해된 뒤 집단 매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 이전에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보안군 7명과 경찰 3명, 불교도 6명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서 추락한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뚜렷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일부 승객 시신도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악천후와 기술적 결함, 인재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혈숙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묶고 있는 선수촌 역시 경기장 못지않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촌에는 선수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총 집결해 있다는데요. 자, 우선 선수단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선수촌 식당에서는 한식이나 양식은 물론이고 이 할랄과 같은 종교식,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 메뉴 등 450종의 음식이 제공되는데 맛이 좋다는 소문입니다. 이 선수촌에선 이 마사지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도 인기라는데요. 특히 선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건 안마의자라고 하고요. 미용실에선 머리 손질이 공짜다 보니 선수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촌에서 또 한 가지 인기 있는 곳이 올림픽 기간마다 선수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맥도날드라는데요. 하지만 세러 머리 감독이 단일팀 선수들에게 패스트푸드, 즉 이 속성 음식 금지령을 내리면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에게는 맥도날드가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평창의 추운 날씨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선수촌 생활만큼은 이렇게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8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하늘이 아무리 회색빛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인생은 살만한 거고 세상은 멋진 곳이라고 노래하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cry. I watch them grow. They're like much more than I 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5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으로 불거진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 봉합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올해 초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서 중국도 재활용 쓰레기와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대회 3일째를 맞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길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11일 이집트 방문을 시작으로 중동 5개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6일까지 이집트를 시작으로 요르단, 터키, 레바논,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5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의 목적은 뭔가요?
네, 역내 고조되고 있는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특히 이번 중동 순방에서는 7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한 후에 중동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해왔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각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틸러슨 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서 이 영내 긴장이 더 고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이 10일 시리아와 시리아 내 이란군 시설 여러 곳에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 무인기가 자국의 영공에 침범함에 따라서 F-16 전투기를 보내서 시리아 영토에는 이란 군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F-16 전투기 한 대가 하지만 시리아 군의 격추로 추락했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런 일련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의 이집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틸러슨 장관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 등과 만나서 영내 안보 현안,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이집트의 공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집트는 동북부 시나이 반도와 나일강 삼각주 일대에 있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3일째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집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3월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는 LCC 대통령에게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중당 순방 중에 이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이 쿠웨이트에서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IS, 격퇴 국제연합 모임, 그리고 이라크 재건 회의가 12일부터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 방문 후에 쿠웨이트로 이동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IS 격퇴 국제연합 모임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IS가 자신들의 본거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리아 라카 그리고 이라크 모술에서 세력을 약화한 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라크 재건 회의에서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유치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 방안이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서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한 후에 터키를 끝으로 중동 순방을 마칩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틸러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최근 반미 정서가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됐지만 앞서 상호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양국의 외교 갈등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 터키뿐만 아니라 각각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계 설정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고요. 또 정부 측의 입장과는 달리 각국의 국민들이 최근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의 이번 중동 방문이 어려운 행보가 될 거라는 게 대부분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새해 들어 재활용 쓰레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에 들어갔는데요.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가 1월 1일을 기해서 폐플라스틱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24가지 품목의 고체 폐기물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해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이들 나라가 이런 자국의 쓰레기 폐기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는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의제 하나로 이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네,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올 텐데 무슨 이 대책이 있습니까?
예, 현재 각국 정부는 중국을 대신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소속 환경운동가 에릭 루시 등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처리해왔던 것만큼의 방대한 양을 처리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해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모두가 각성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은 현재 줄이기, 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를 구호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영국은 25개년 환경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42년까지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모두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한 중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중국 안에서도 이 중국 정부의 쓰레기 수입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원자재 부족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중국의 재활용 분야가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네, 미국이나 한국처럼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한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아직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네.
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환경당국에 각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을 신속히 시행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플라스틱협회 측은 중국의 플라스틱은 이미 완전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병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나오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요, 중국 곳곳에서 나온 약 130만 톤에서 335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의 대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자상거래와 택배산업 그리고 식품 배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심사숙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지구촌인들의 겨울 대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지난 9일 한국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는데요. 이번 대회는 92개국 2,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참가국 수와 선수 규모, 세부 경기 숫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현재까지 성적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까지 독일이 금메달 4, 동메달 1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1, 그리고 미국이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노르웨이와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잇고 있고요. 한국은 현재까지 금메달 한 개를 따냈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영광의 첫 금메달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스웨덴의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표인 샬로테 칼라 선수입니다. 이 칼라 선수는 10일 열린 여자 크로스컨트리 15km 스키 에슬론 경기에서 40분 33초 9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통산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예, 미국 팀은 금메달 두 개를 가져갔고요.
예, 미국 팀의 첫 번째 금메달의 기쁨을 안겨준 선수는 올해 17살 레드 제라드 선수인데요. 제라드 선수는 11일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 스타일 결선에서 87.16점을 받아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금메달의 주인공은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여자부에 출전한 제이미 앤더슨 선수인데요. 앤더슨 선수는 오늘 12일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여자부 경기에서 83점을 받아서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팀은 전날에 제라드 선수가 남자부 금메달을 가져간 데 이어서 앤더슨 선수까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남녀부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팀의 금메달을 안긴 선수는 누굽니까?
예, 한국은 12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임효준 선수가 2분 10초 485의 기록으로 우승해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 한국팀은 이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특히 이 쇼트트랙의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여자 계주 경기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있었던 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예선 1조 경기에서 한국은 심석희, 최민정, 김혜진, 이유빈 이렇게 네 선수가 나섰는데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다가 네 번째 바퀴쯤에서 이유빈 선수가 넘어져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예, 선두를 달리던 캐나다 팀과는 이미 반바퀴 이상의 차이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을 계속해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4분 06초 387이라는 올림픽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들은 오는 20일 결승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예. 자, 이번 대회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었는데 단일팀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네, 남북한 단일팀은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유럽의 강호인 스위스를 맞아 싸웠는데요. 경기 내내 밀린 끝에 0대 8로 완패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랭킹 22위, 북한은 25위로 지난 소치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였던 스위스와 격차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예.
한편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이 경기에는 이 장례의 전광판에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표시됐습니다.
자, 이날 이 남북 단일팀 경기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이 남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응원했다죠?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반대쪽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경기를 보면서 틈틈이 손을 흔들고 응원하거나 손뼉을 치고 또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남북 단일팀에 노벨상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예, 미국 출신 국제올림픽위원회 앤젤라 루제로 위원이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제로 위원은 남북 단일팀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리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은 지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또 같은 해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 하키팀을 결성했는데요.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지금 각국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자,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죠?
예, 맞습니다. 남녀 242명의 선수를 파견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역대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많은 인원이고요.
예.
예, 또 남성 135명, 여성 107명으로 성비도 비교적 고르게 구성됐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역대 미국 겨울 올림픽 선수단 중에서 가장 다양해서 아시아계가 11명, 아프리카계가 10명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아시아계 선수 중에서 스노보드 종목의 클로이 김 선수는 한국계로 한국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이 이번 주부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 측이 민감한 내용이 수정되면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민주당 메모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 160여 명이 2020 인구조사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부터 중요한 현안을 두고 토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군요.
그렇습니다.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 방안을 두고 상원이 본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례 연설에서 이민 제도가 가진 큰 허점 탓에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연방의회가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민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상원이 논의해야 할 방안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급한 게 이 드리머들 구제 방안입니다.
네, 드리러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하죠.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현재 논란이 많은 이 다카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의회에 올해 3월 5일까지 시한을 주고 다카를 대처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 워싱턴 정치권이 이 다카 대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카 문제 외에 또 어떤 항목들이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We need the wall. We're going to get the wall. We've identified three priorities for creating a safe, modern.
네, 국경보안 강화, 연쇄이민 제한, 영주권 추첨제 폐지 등인데요.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국경보안 강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국경 장벽 건설이 핵심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지역에 들어설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250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연쇄이민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 체인 이민 제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이 자신의 친척들을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데요. 이 초청 대상을 배우자나 자식으로 한정하는 등 이 체인 이민 제도, 연쇄 이민 제도를 대폭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영주권 추첨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네, 미국의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비자 로터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이걸 아예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다카 문제를 비롯해서 참 어느 것 하나 합의하기가 수월한 항목이 없는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이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 측에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대신 이 나머지 세 항목에 합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 장벽이나 영주권 추첨제 폐지 같은 이 합법이한 제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민개혁 방안을 두고 연방 상원이 토론을 시작해도 뭐 별 기대를 하진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드리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공화당과 힘겨루 구기만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또 공화당 쪽으로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일정 정도 타협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원 토의 과정에서 어떤 타협이 나올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민개혁 문제 논의는 상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연방 하원도 거쳐야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해주어야지 이민개혁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시 상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좌초할 가능성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상원에 있는 독특한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원에는 의사방이라고 해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어서요. 이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60표가 확보가 되면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이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상원 의석 분포수로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부터 시작될 상원 토의는 이런 이 필리버스터 규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원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낼 수 있고요. 또 시간 제한 없이 이 법안들을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원 다수당이죠. 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 토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주공화 두 당의 공평한 토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백악관 측이 민주당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관련 메모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이 어제 미국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쇼트 보좌관은 이 민주당이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 공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데빈 누네스 공화당 의원 측이 작성한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이 민주당 메모에 비밀 내용이 있다면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공화당이 작성해서 공개한 메모를 미국 언론들이 누네스 메모라고 부르던데 이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핵심이요. 연방수사국 FBI하고 연방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편향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 그러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요.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지금 특검이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누네스 메모가 FBI 수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FBI가 대선 기간 이 트럼프 진영에서 이 잠시 외교 자문역으로 일했던 이 카터 페이지 씨를 도청하려고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수집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또 이런 사실을 제대로 법원 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누네스 메모를 FBI와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누네스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을 곡해했고요. 또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10쪽짜리 메모를 만들어서 공개를 허용해달라고 백악관 측에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네.
예,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 고문이 9일 이 누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서 맥겐 고문은 민주당 메모를 공개하려면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조처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공화당 메모는 공개하면서 민주당 메모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정치적인 뜻이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어제 CBS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보다는 자식의 이익을 앞세운다면서 대통령은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에 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시장 여러 명이 연방상무부에 서한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시장 160여 명이 인구조사 작업을 감독하는 연방상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2020 인구조사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네, 인구조사를 이 센서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물론입니다. 10년마다 이 연방상무부 산에 있는 인구조사국 센서스 뷰로가 이걸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 나온 결과에 근거해서 이 각 주별 연방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요. 또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그을 때도 이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센서스 자료는 매년 연방기금 수십억 달러를 이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 기금이 보건의료나 직업교육, 도로건설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이 센서스 결과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한에 보낸 미국 시장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 시장들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조사 자원 부족, 지도력 부재, 그리고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추가 문제입니다.
네, 자 우선 이 조사 자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서한은 연방정부가 센서스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들은 지난 2년간 센서스 관련해서 요청했던 예산보다 2억 3천만 달러가 모자란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앞으로는 이 관련 예산을 더 확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네.
자, 다음이 지도력 부재의 문제인데 이 센서스 작업을 감독할 책임자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인구조사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착 교수인 토머스 브루넬 씨를 인구조사국 부국장으로 임명해서 이 국장 임무를 대행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시장 서한은 유능하고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이 인구조사국 수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항목 추가권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요. 이 연방 법무부 쪽 요청으로 응답자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다시 들어갈 참인데 이 항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면은 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요, 이 센서스 결과의 정확도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재 미국 연방 헌법은요, 센서스를 진행할 때 인민 신분이나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마라고 카운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지역별로 인구를 세는 방법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거주지를 떠나서 이 다른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느 지역에 속한 인구로 셀 것인가 하는 그런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장병과 수감자는 원적지 인구로 셈을 했는데요. 이제 파병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감자는 그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 인구로 셈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비 오는 월요일은 항상 우울하다는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들어보시죠.
Talking to myself and feeling old. Sometimes I'd like to quit. Nothing ever seems to fit. Hang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What I've got they used to call the blues. Nothing is really wrong. Feeling like I don't belong. Walking around some kind of lonely cl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Funny, but it seems wind up here with you.
nice to know somebody loves me. Funny, but it seems that it's the only thing to do. Run and find the one who loves me. What I feel is come and gone before. No need to talk it out. We know what it's all about. Hang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Funny, but it seems that it's the only thing to do. Run and find the one who loves me. What I feel is come and gone before. No need to talk it out. We know what it's all about.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2월 14일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탕과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상점에는 벌써부터 다양한 종류의 캔디, 즉 사탕과 초콜릿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하퍼스 페리라는 곳에 가면 캔디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특별한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 세계 사탕의 역사를 한 곳에, 하퍼스 페리의 캔디 가게.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도시 하퍼스 페리. 이곳에 위치한 트루 트리츠 캔디 가게엔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트루 트리츠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캔디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가게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먹던 검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종류도 400가지에 달합니다. 1806년 미국 최초의 판매용 사탕이라는 봉지의 설명을 읽는 이 손님은 이렇게 캔디의 역사를 확인하는 게 무척 재밌다고 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수전 벤자민 씨는 캔디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설탕은 처음엔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터키의 사탕은 서기 900년경 목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기호용 캔디가 됐죠.
벤자민 씨는 설탕이 귀했던 당시 사람들은 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캔디처럼 씹어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아이들은 감초 뿌리를 간식으로 씹어 먹곤 했어요. 감초를 씹어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이 가게의 인기 상품 중엔 곤충 과자도 있습니다. 귀뚜라미와 애벌레는 과거에 인기 있는 간식이었고 1950년대엔 과자 형식으로 처음 선보였다고 하네요.
귀뚜라미는 드셔보면 참깨 맛이 납니다. 개미는 귀뚜라미보다 더 쓴맛이 나고요. 약간 신게 레몬 맛이 나기도 해요.
작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초콜릿으로 싼 작은 알 모양의 초콜릿도 인기 상품이라는데요. 이 초콜릿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y made little candies that people could pick up with their fingers. 이 초콜릿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유행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카드놀이를 하면서 한 손엔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알 모양의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캔디를 고르는 손님들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어떤 건 한 20년 전쯤에 보고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네요. 어릴 때 먹었던 사탕을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이 가게에 자주 왔었거든요. 다시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옛날에 먹었던 그 맛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가게 주인인 벤자민 씨는 이렇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캔디의 역사를 담은 책을 쓰기도 했다는데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탕과 초콜릿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의미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는 게 벤자민 씨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제 초콜릿 장인이 된 컴퓨터 전문가.
밸런타인데이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초콜릿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밸런타인데이에 사람들이 초콜릿을 구매하기 위해 쓴 돈이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초콜릿 중에는 일반 식료품점에서 값싸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개인이 심혈을 기울여 소량만 제작하는 수제 초콜릿도 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사는 벤 라스무센 씨 역시 취미로 만들기 시작한 수제 초콜릿이 인기를 끌면서 성공한 초콜릿 사업가가 됐습니다. 라스무센 씨 집의 지하. 커다란 기계가 소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기계 안에선 윤기가 흐르는 초콜릿 원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코아 콩은 일단 잘 솎아냅니다. 그런 다음 코코아를 깨서 기계에 넣고 가는데요. 기계에서 계속 돌리다 보면 코코아가 끈적한 액체 상태가 돼요. 거기다 설탕을 넣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제가 만드는 초콜릿에는 코코아 콩과 설탕,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재료는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재료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 초콜릿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What you're eating is the result of a chocolate maker's creative choices.
초콜릿 콩을 얼마나 오래 볶는지, 어떤 굵기로 가는지, 얼마나 오래 젓는지에 따라 초콜릿의 맛이 확 달라집니다. 제 초콜릿에는 저의 취향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계로 만들어도 그 맛은 다를 수밖에 없죠.
라스무센 씨가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한 건 9년 전입니다. 수제 초콜릿을 맛본 후 본인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I learned how to make it just through the internet and through trial and error and kind of
인터넷에서 초콜릿 만드는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 관련 책도 읽으면서 독학을 했죠. 중고 기계를 사다가 기계를 망치기도 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에 푹 빠졌습니다.
라스무센 씨는 이후 포토맥 초콜릿이라는 초콜릿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제가 만든 초콜릿이 2011년 초콜릿 아카데미 어워드라는 권위 있는 초콜릿상에서 우승했습니다. 이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대회에서도 수상을 하면서 제가 만든 네 가지 종류의 수제 초콜릿이 인정받게 됐어요.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라스무센 씨는 초콜릿 제조 공장을 집의 주방에서 지하로 옮겼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기계까지 들여놓았다는데요. 라스무센 씨는 이렇게 초콜릿 제작에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본래 직업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I'm a Linux systems administrator, a computer nerd, and keeps me busy.
저는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초콜릿도 만드는 건데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녀가 넷이거든요. 애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죠.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라스무센 씨는 2주에 140kg의 초콜릿을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과 특제 초콜릿 상점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제 초콜릿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저는 혼자서 집의 지하실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지만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도 매년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사업이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는 라스무센 씨. 더 나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회사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아서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미리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이 표현은 미리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또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woke up at 5 a.m. today to get a head start of the day.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 I'm gonna finish all my readings this weekend to get a head start. 예습하기 위해서 과제 읽기 주말에 다 끝내놓을 거야. I need to get a head start on this project. 나는 이 프로젝트 미리 시작해야 돼.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오늘은 a head star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릭 클랩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너무나 근사하게 보인다는 Wonderful Tonight 전해드리며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켄터키주의 호젠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이후 24살 때인 1833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한 해 뒤 일리노이주 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링컨은 이어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노예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1861년 4월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행합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연설을 통해 남북전쟁의 의미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표명한 링컨 대통령.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지만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학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학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한 다윈은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의 권유로 탐험을 떠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과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이를 통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1859, he finally published Origin of Species, which laid out his theory of evolution.
지구에 살기 적합한 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멸종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은 곧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진화론은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